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적을 통해 변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통해 변한다. 사람의 마음은 기적을 통해 변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통해 변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열왕기상에 나오는 왕들에 대해 우리가 모두 살폈는데 오늘은 그 시대 왕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선지자들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계속 말하듯이 선지자들의 등장의 이유는 이 약속을 맡은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죄악된 길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걸어 패망하기로 가게 될 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부터 북왕국 초기부터 불순종을 거짓하며 걷는 그런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선지자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도 이제 점차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니까 또 그때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멸망의 시기에 즈음해서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선지서의 이름으로 있는 선지자들도 많았지만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내왔던 선지자가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된 백성들이 정체성을 잊고 그 다음에 욕심에 빠져서 그냥 넘어져가는 것, 죽음으로 가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단지 저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래서 책망하는 뭐 그런 내용만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전달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을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 권면, 위로, 소망, 심판 이런 다섯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는 지금 위험한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오냐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다고 아주 따끔하게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권고하는 거고 그리고 권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절규가 있는 거죠. 안타까운. 또한 비록 지금 이 지경이 되었어도 너희가 순종할 때 소망이 있다.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포기한 게 아니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위로와 그래서 반드시 순종의 길을 갈 때 풍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집을 피우고 결국 죄악된 욕심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제 그 죄에 대한 책망, 그에 따른 어떤 심판이 이제 미래에 있을지 경고하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어나갈 때 단지 선지자들이 보내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하는 무슨 역사, 기적, 표적 이것만 볼 게 아니고요. 그 선지자들의 목숨을 건 외침, 그 절규 속에서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 상서에서 선지자 엘리야 같은 경우 이제 북이스라엘 최악의 시기에 나온 사람이죠. 아합 왕 때 등장을 하니까 이게 최악의 시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또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베푸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엄청난 능력까지 그 기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암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도 결국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거의 80년, 100년의 시간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라, 되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사람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말을 안 듣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나오냐면 북이스라엘 땅에 이제 흉년이 옵니다. 가뭄이 와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성경을 통해 볼 때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 주고 축복 주는 그런 이 구조가 창조의 원리가 자연인데 근데 이 자연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유를 보면 분명히 이 영적인 문제들과 연관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지금 기후 문제들을 가지고 뭐 문제가 너무 커져서 대책을 세우고 애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 과학기술과 나라들의 협력으로 될 일인지 아니면 먼저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하는 문제인지 이거 잘 분별하고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과학의 세상에 이건 마치 무슨 뭐 과학으로 다 풀어낼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과학도 이거를 그 이런 현상들을 따라가고 분석해가고 그럴 뿐이지 어떤 그 원인이 왜 그런지는 모른다고요. 그게 뭐 기후 문제라고 말하는데 뭐 과학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다른 분명한 영적인 근거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압과 이세벨의 시대에 3년이나 되는 흉년을 통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는 건데 이세벨은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선제를 잡아서 전부 죽이고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이세벨은 뭘까요? 어쩌면 문화와 이 세상의 그 유행들일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처음부터 다 싹을 다 자르는 짓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냐? 피하게 하시는데 어디로 피하게 하냐면 이세벨의 출신 그 고향 페니키아 쪽으로 시돈으로 피난을 하게 하십니다. 시돈은 그렇게 보면 우상 숭배 본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거기로 피난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 죽은 아이까지 살리는 기적도 보여주세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러가고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저거 심판받을 거 지옥에 뗄감 이렇게 보지 않고 이를 갈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구원받아야 될 안타까운 내 백성이다 라고 보는 걸 보시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라도 특별히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려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 너와 내 집이 그리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그 후에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이라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이방 우상 선지자들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걸 갖고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가 뭐 처음에 뭐 정성 들여 뭐 난리를 피는데 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막 자기 몸을 칼로 막 자해하면서 그 난리를 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잘해봐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와 너네 이제. 그러고 나선 엘리야가 그 제단에 불로 태우는 그런 그 이 미션이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붓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히려 이건 불이 붙어야 되는데 물을 묻히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제단을 확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 선지자가 다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이상 가물었던 땅 때문에 이랬던 거니까 엘리야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뭐 구름 한 점 보이질 않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 그런데도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에 이제 가물었던 땅에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근데 이런 모든 기적적인 역사들을 누가 봤어요? 그 당시 왕이었던 아방이 다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분명하게 직접 봤는데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예? 기적과 표적을 봤는데도 안 변한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다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사건들을 잘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세벨은 어때요? 이런 걸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독이 차올라가지고 순종하는 엘리야를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기적을 본다고 해도 누구나가 다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조아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기적, 더 대단한 것들을 요구할 뿐이에요. 성경에서 기적이 나오는 사건들을 찾아보고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한번 보세요, 다. 다시 잠시 잠깐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도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기적과 표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재다라는 거. 이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면 그 또한 이 기적을 통해서 뭐 사람이 변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 나라를 막 이런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행해도 이세벨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독이 차올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전하고 보였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쳐요. 남유다 저 남쪽 끝까지 도망을 가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이 엘리야의 이런 행동을 보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현실적인 협박은 있었다고 해도 지금 자기 눈으로도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봤다면 뭔가 좀 다르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엘리야 안에도 이런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 놀라운 능력으로 저 이세벨, 저 이 악의 축이 되는 이세벨을 심판해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이를 거품 물고 쫓아오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 시대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엘리야가 반항심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사실 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는 자라면 담대히 이세벨과 믿음으로 싸울 수도 있는데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로 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필요할 때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기적과 같이 당신의 능력으로 뭐 마음대로 막 조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격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를 당신 마음대로 각본하고 조작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에 호소하시고 그가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와 변화되는 참된 변화를 기대하시고 그 길로 이끄시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서인지 몰라도 뭐 자기를 죽여달라고 막 도망쳐가지고 때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왕들이나 선지자나 수준이 어떻게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 성도도 목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도 뭐 사실 솔직히 기도할 때 제가 뭐 놀란 역사들이 팍팍 나기를 막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내가 기도할 때 저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구하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약속을 내가 믿기에 그 말씀대로 변치 않는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런 믿음의 길을 저는 걷고 있습니다. 때를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그런 목사들, 목자들, 성도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책망하시진 않아요. 보면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대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도 필요한 그 이 탈진 상태에서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육체적으로도 채워 먹이시고 또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영적도 고갈된 상태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실한 그 의도를 엘리야에게 말하면서 설득을 하셔요. 왜요? 인격이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설득할 때도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정말 기적적으로 다 이거 뒤집어 엎을게.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환상을 볼 때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요란하게 막 벌어지는데 그 모든 게 다 지나가고 잠잠함 속에서 말씀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의 자유지를 가지고 혼잡스럽게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 사탄의 대항자 이세벨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판을 치는 것 같아도 나는 믿음으로 사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너희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어간다. 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행할 바를 또 알려주시고 또한 엘리야 너만 혼자 이런 싸움 하는 거 아니야. 너처럼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7천의 동역자들이 있다. 이것도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궁금해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해도 모르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루어 가시고 있고 이루실 일을 위해서 그에게 인간으로 부름받은 자로 해야 할 일을 명하시고 순종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역사는 이전에도 뭐 지난주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시티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역을 행할 때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정말 외롭고 힘겹고 마치 나 혼자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리더들이 함께 잘 가면서도 때로는 이 목사로서 내가 느낄 때 참 이런 부분이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사명을 잊지 않은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런 사명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걷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한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시티 곳곳에 또 이 멜번 곳곳에 그렇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면 보내를 받은 선지자들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 그 진심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볼 때 오늘날 부름받은 성도들 또한, 우리 또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가슴을 세상에 알리는 증인들인 거예요. 목사들 또한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그런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그 뜻을 전하는 그런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어쨌든 그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떤 핍박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과 동행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분명히 사람을 통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걷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세벨과 같은 이 존재들이 판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알기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숨겨진 7천인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참된 성도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엘리야가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에 막 반항심을 품고 막 도망쳐서 막 죽여달라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의 행적을 보면 마지막까지 무슨 기적을 베풀고 다니더라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만 또다시 이 백성들을 살해하고 막 포도원을 뺏고 하는 이런 아합과 이세벨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진리만을 목숨 걸고 전하는 그런 일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내용을 살피면 엘리야가 한 일은 이제 선지 학교를 세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이방 종교 혹은 금송아지 숭배의 혼합 종교들과 본격적으로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시대의 거대한 이 세상의 문화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전에 뭐 갈멜산에서 했던 것처럼 막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뭐 뭔가 막 기적을 베푸고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 뜻과 힘을 같이 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씀학교, 선지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세웠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전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그 장소, 길갈. 그리고 이제 당시 금송아지 숭배의 그 남쪽 중심지였던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요지였던 여리고 이런 데다가 그런 선지학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기적을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비가 오게 만드냐?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게 만드냐? 이걸 가르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신 분명한 그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마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로 지금 사명의 현장에서 뛰면서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내가 가진 능력은 이미 한계가 있고 내가 아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수준까지 사람을 세우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나를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게 제가 뭐 목회의 어떤 그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꾸준히 해가야 되는 거고 이런 현장이 없어도 이제는 내가 어떤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금송아지와 그 바알 우상들의 도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소위 토속신앙이라는 것들과 이제 결탁이 되죠, 기독교가. 그래서 일찍부터 많은 기복주의적 사이비 이단들이 한국교회 시작에서부터 만들어진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 사이비 족보에서 오늘날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이단들, 통일교, JMS, 신천지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장막성전 계열의 이단, 안식교 계열의 이단, 구원파 계열의 이단, 귀신파 계열의 이단 등등. 이게 다 족보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또한 일제 때 그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 이것이 지금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 나라의 기독교계를 영적으로 계속 혼란하게 혼탁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해 보이는 사역자들도 어떻게 보면 가끔씩 헛소리 할 때가 있어요. 창조론에 대해서도 헛소리를 하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게다가 그런 영향이 이제 오늘날까지 와서 소위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의 목사님들까지 교회들도 지금 자유주의적 그 신학을 신봉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들과 함께 종교 통합 운동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들끼리를 넘어서 카톨릭과 뭐 불교와 별게 다 함께 돼 가지고 종교 통합 운동을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사회적인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죄를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먼저 뭐 동성애 같은 것도 인정하고 심지어 동성애자인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그런 교단들까지 막 늘어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어 부름받은 그 사명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온 열방 속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 빛과 소금으로 서야 되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은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했던 것처럼도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고 언약하셨던 그 역사도 모르고 그 내용도 모르고 그 의도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와 이런 혼합 종교에 대항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 그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이 성령과 역사를 통해 바른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런 성도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살폈던 말씀들을 통해 이러한 분별력이 생기길 바라고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항상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 처음부터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와 소망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말하는 것들이 너무 분명한데 자꾸 쉽고 편한 길을 찾아서 나의 본능과 욕심이 원하고 이 시대 모두가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라도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고 있지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치고 전했던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진정한 이 심정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만나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 내가 원하는 복을 가지기 위해 보물찾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보물 지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을 보이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기꺼이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적을 통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진정으로 변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살피는 열왕기서에서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건 이 지금 역사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위급하다. 이런 걸 잊지 마시고 그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책망, 죄책, 권면, 위로, 소망들을 잘 듣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다면 되돌이켜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그 길을,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을 고집한 인생을 살 때 어떤 미래가 다가올 것인지를 알리는 예언자들의 이런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만나서 정말 바르게 돌이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만 베푼다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여러 가지 행사나 기적과 표적을 보이기 위해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걸 회개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통해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전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예언자, 성도,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이 암울해 보이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기적을 통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변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